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9장 6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수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은 바벨론 왕조에서 국무총리로 활동을 했죠.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이름도 좀 그렇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면서 바벨론 왕조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은 바벨론 왕조가 넘어지고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메대 파사 제국이 일어났는데, 바벨론 제국에 충성했던 신하들은 대부분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메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그들 중에서 다니엘을 살립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죠. 이 정도로 다니엘은 왕조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고 총리 셋을 세워서 그들 위에 두었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왕 바로 아래에 있는 세 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전체 나라를 좌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였습니다. 다니엘이 몇 살에 포로로 끌려왔냐 하면 10대에 끌려왔죠. 바벨론에 10대에 끌려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약 70여 년이 흘러서 80세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죠. 제국도 바뀌었고 왕도 여러 명이 바뀌었지만은 은퇴를 해야 할 다니엘은 또 총리로 발탁이 될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대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불신자들도 신뢰하고 인정을 할 정도로, 그것도 왕조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았을까요? 먼저 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10대의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죠.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10대의 이 다니엘이 세운 뜻은 정말로 아주 당돌한 것이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왕이 하사하는 음식, 왕이 하사하는 이 음식과 포도주, 그거 먹으면 내가 더러워진다라는 말이죠. 포로라면은 포로답게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음식을 하사를 하면은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하면서 그 음식을 받아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당시 분위기고 그게 예의죠. 근데 감히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내가 마시면은 나는 더러워집니다. 이 말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의 목이 날아갈 정도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는데, 단순한 사상 속에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10대가 바로 이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이 꾼 꿈을 아무도 알지 못했죠.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꾼 꿈을 너희가 알아내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까지도 하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 지혜자들을 모두 다 죽이겠다라고 명령을 내렸죠. 그러니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갈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혜자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왕이 꾼 꿈을 알아내라는 것이고 그 꿈을 또 해석을 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뻥 쪘습니다.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해냅니까? 또 아니, 꿈을 알아야 해석을 하죠. 이와 같이 정말 상황이 다급한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다니엘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신앙의 동지들이죠. 이 세 명과 함께 뜻을 세워서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기를 구했던 이 네 사람입니다. 신앙의 동지들에게 이 은밀한 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해석까지도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했죠. 즉 합심해서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진미를 먹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한 그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이 다니엘 2장에서 알려주고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당돌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의 세 친구와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을 내렸던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늘 언제나 위기의 순간에도 또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모습은 다니엘의 10대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80대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겁니다.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후세대 신앙인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는 10대 때부터 이렇게 해왔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는 내 기도의 동지들과 함께 기도를 해왔고 지금 80세가 되었는데 왕 외에 앞으로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고 도장을 찍은 이 가장 절박하고 위기의 순간에 그때 다니엘이 자신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다니엘이 말씀해 주고 싶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에부터 기도를 해왔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냐면 10대 때부터, 어쩌면 그 이전부터 기도해왔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던 것이겠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과 제 친구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쭉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기도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려 70여 년이나 이어져 온 것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전에 하던 대로죠.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 사실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하고 하는 것이 상황이 바뀔 수가 있고 바쁜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 몸이 아파서 못할 수도 있고 추워서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은 다니엘은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매일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30일간 제한을 딱 두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딱 이런 겁니다. 앞으로 30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30일간이니까 30일만 내가 창문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좀 감추고 마음으로만 속으로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고 어명을 도장을 딱 찍었습니다. 보통 성도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친구 세 명을 불러 모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처 방안을 연구했겠죠. 총리 두 명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눈에 뻔히 불을 보듯 다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두 총리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저 두 총리는 털면은 분명히 잘못된 것인 나와 허물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제어할 수 있는 함정을 찾아내어야 되겠다라고 다양한 방법들을 네 명에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이 다니엘은 보통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했다고 그랬죠. 아주 탁월함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탁월해서 보통 사람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 다니엘이 머리를 맞대고 찾아내면 방법은 쉽게 찾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10배나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찾아낸 방법은요, 그냥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70여 년간 매일 기도해왔던 다니엘이 선택을 했던 것은 그냥 해왔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니엘에게는 가장 탁월한 방법이었고 기도의 습관이 형성되면서 다니엘은 이 방법이 제일로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만이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여러분, 다니엘을 제거하고자 했던 고관들과 총리들은 그동안에 다니엘을 예의주시해 왔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내려고 집중해서 살펴보고 했지만은 허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죠.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쳐다보고 연구하고 눈여겨보고 허물을 긁고 넘어져도 보고 계속해서 이 다니엘을 주시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은요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예의주시해서 살펴보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법이 뻔히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물, 그들의 잘못 드러내놓고 이야기하고 상대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연륜이죠. 70년간 쌓아온 신앙의 연륜이었습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지혜였고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고관들과 총리들은 모여서 의논을 할 때 그들의 권력을 모으면은 얼마나 큰 권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죠.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니엘이 늘 기도하면서 교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잘 읽어보면요, 다니엘이 군데군데 넣어둔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관에게, 그 관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나라가 비록 멸망을 받았지만은 이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주관을 하고 계신다. 느부갓네살이 왕이지만은 느부갓네살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그것을 읽는 중에 조금씩 조금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보면은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다니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며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더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다니엘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끌려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런 것이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고관과 총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80여 세가 된 다니엘이 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하루에 세 번씩 드리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했던 고백,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했죠. 참으로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또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이 자연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냥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그렇게 나온 감사가 아닙니다. 사자굴에 던져질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감사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감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평소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 생활을 많이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평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명을 포로 생활에서도 지켜주시고 국무총리로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래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50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내가 수술을 해야 될 상황, 내가 암에 걸린 상황, 그리고 정말로 넘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 상황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100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그 감사를 삶의 습관으로 만들어 온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제가 참 감동이 있게 보았던 감사에 감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100인 속에 들어간 미국 여성 방송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 5가지를 일기에 쓰는 것으로 유명하죠.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록을 합니다. 매일 그렇게 감사하는 것도 대단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참 우리가 많이 본받아야 될 감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별 그렇게 아주 탁월한 감사의 제목은 아닙니다만은 아주 소소한 감사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둘째,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 얄미운 짓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벌써 40년이 넘게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을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80여세가 넘은 이 다니엘을 소개하는 것을 저는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했던 기도와 감사가 다니엘을 만들었고 다니엘로 하여금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들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전에 하던 대로 이 단어가 계속 연결이 되었을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했더니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지만은 그 사자굴에서 가장 위험한 그 상황에서 하룻밤을 가장 평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사자들과 함께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기도의 엄청난 응답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장래에 일어날 마지막 시대를 보여주는 그 엄청난 환상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은 평소에 전에 기도해 오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80세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에 기도해 오던 대로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알 수 있는 그 말씀, 그것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너무나도 다니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권사님 세 분에게도 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고 싶은 전에 하던 대로 그 어떤 것,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시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와 감사를 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연륜을 쌓아가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셔서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저렇게 기도하고 싶고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싶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권사님들을 본받고 싶고 저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싶고 저도 우리 권사님이 감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은퇴하시는 세 분의 권사님을 저도 권사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권사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억나는 그런 권사님 다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동안에 참으로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우리 은퇴하시는 세 분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도 변함없이 기도하며 변함없이 감사하며 모든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남기는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